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10월 10일 토요일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열병식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고 이어 벌어진 군중 시위에는 주민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할 수 있다면서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병진 노선이나 대남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사거리 최대 1만 킬로미터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이 선보였고 핵배낭 부대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해외 대표단 중 유일하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옆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쿠바와 베트남 등도 대표단을 보냈지만 러시아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 대표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비핵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어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회동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북중관계의 기본 16자 방침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등 모든 수준에서 교류를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류 상임위원은 회동에서 북중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도 회동 사실을 보도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중관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빛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만 전했으며 류 상무위원의 비핵화 촉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보냈다면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인민을 수령의 노예로 전락시킨 노동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전단과 함께 미화 1달러 지폐 2만 장, 북한의 인권 참상 등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담긴 USB와 DVD,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책자 등도 10개의 대형 풍선에 담아서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 도심의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해 최소한 20여 명이 숨졌다고 터키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앙카라 기차역 앞 광장에서 두 차례 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2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터키 언론들은 목격자들이 한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당기자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한 증언을 전했지만 터키 당국은 아직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탄 테러 장소에서는 앞서 반정부 단체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위에서는 터키 정부에 대해 쿠르드족 반군과의 유혈 충돌을 끝낼 것을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김근삼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전쟁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자신들의 무장력이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당이 자체적인 힘으로 국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키는 큰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며 노동당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러나 핵실험 등 핵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남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어 인민군의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열병식에는 2만여 명의 군 병력과 주민 10만여 명이 동원돼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열병식에선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사거리 12,000km로 추정되는 KN-08은 지난 2012년 처음 공개됐을 땐 탄두의 모양이 뾰족했지만 이번엔 둥근 형태로 바뀐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발해 수차례 시험 발사했던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300mm 신형 방사포가 처음 공개됐고 핵배낭 마크를 한 보병 부대는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사출 시험을 공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열병식 귀빈석인 주석단엔 해외 대표단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편에서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주석단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최룡해 김기남 노동당 비서 그리고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자리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류인산 상무위원은 앞서 9일 밤 김 제1위원장과 만나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상무위원은 회동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이와 함께 북중 관계의 기본 16자 방침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등 모든 수준에서 교류를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상임위원은 회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은 편지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유대 관계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다며 이런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세 아래서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측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끼안께 나섰다. 그 과정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회동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통은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승하고 빛내가야 한다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류 상무위원의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언급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아래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ISIL을 겨냥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계 시간에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단체 노동 등 북한의 내부 실상을 촬영한 동영상이 8일 워싱턴에서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된 가운데 평화상은 튀니지 민주주의 정책에 기여한 국민통합기구에 돌아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핵 타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토니 블링컨 부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블링컨 부장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관심을 모았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먼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 같은 경고와 함께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 모두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안 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떤 근거로 설명을 했습니까?
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란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타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이란의 사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이 최근 몇 달 새 이란 또 쿠바와 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환영하는 등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개입 외교를 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목적에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죠?
네. 블링컨 부장관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방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부장관과 면담한 한국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굳건한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관심사인 지역 현안은 물론 지구촌 현안 등 양국 관계에 외연을 넓힐 주제들을 의미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들은 양국 동맹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블링컨 부장관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연설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 문제였는데요.
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제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행동에 달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또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관해 언급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특히 관심을 끈 내용이었죠.
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2년 전만 해도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말자고 했겠지만 이제는 북한의 도발로 지역에 불안정이 빚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정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도록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는 물론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대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국 정부와 완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이 서울에서 강연한 다음 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는 네.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토론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북한 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영역이지만 방법론이나 우선순위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핵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 안정은 있을 수 없지만 또한 동시에 비핵화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 추진돼서도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견해라는 것인데요.
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다소 높였지만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은 미국이 우려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또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은 미군 철수 가능성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통일을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 같은 견해에 대해서 반론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중국인민대 창샤오호 교수는 중국이 남북 통일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정 교수는 남북 통일에 소극적인 듯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담론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 같은 주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른 사실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 교수는 현재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남북 통일의 영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측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측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 현재 미국과 한국의 관계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 이 성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들이 오갔습니까?
네, 글레이저 연구원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굳건한 미한 동맹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보면 한중 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한중 관계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나 당국자도 우려를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 샤오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 부분에서 한국에 실질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청 교수는 또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 세미나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이 뭔가요?
네. 이번에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2015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인데요.
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올해 2월 하원에 그리고 7월 상원에 발의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재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승인한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과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조항에 포함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 국무장관이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시 아래 국무장관이 유관부처 최고 책임자들과 협의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이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 전략,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국무장관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경고를 더 자주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의 위조,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 지정에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부분에 관한 제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미 재무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서명한 상원 의원들은 누굽니까?
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를 하고
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그리고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들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정책이 필요한데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마침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주자인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현재판 강제노동 수용소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정은 독재 정권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현대판 강제노동수용소를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법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 내부 실상을 담은 영상물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물은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생활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상물은 그동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왔던 북한의 어린이 강제노동과 최근 장마당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자갈을 기차 철로에 옮겨 망치로 깨고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네.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가 하면 골목 메뚜기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있는 어린이들도 보입니다. 겨울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끌고 가는 아이들과 그리고 불과 두 달 전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배려로 거리의 고아들이 사라졌다는 일부 북한 보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꽃제비 삼남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글퍼하는 모습,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꽃제비 소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중국과 가까운 국경 도시가 아니라 북한 내륙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 영상물은 누가 언제 촬영한 건가요?
네, 이 영상물은 북한의 고아구출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의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 영상물은 북한 내에 있는 김 목사의 동역자들이 지난 겨울부터 최근 한 달 전까지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집중적으로 담았는데요.
네.
김 목사는 북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 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국제사회가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하려는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워싱턴에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물을 보면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이 정말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내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게 결국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렙 선교회의 동영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린이와 고아 사랑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최근 선전과 매우 다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김 제1위원장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 완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어린이들을 왕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유엔의 권고로 아동권리협약 선택요정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은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북한 어린이 수가 2년 전인 2013년보다 38%나 증가했다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 영양실조도 심각한 데다 또 북한 학생들이 육체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협회는 지난 2일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지난 2일 부여에 의해 방학은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모내기와 철로 보수, 뗄감 죽기 등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트 연구원은 특히 여름에는 협동 농장에서 길게는 6주까지 노동을 하고 금전적인 보상은커녕 체벌을 당하거나 허약한 체질 때문에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조직적인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이것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북한 내부 영상물이 공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새들처럼 보내드립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 파란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허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이쁘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중국의 여성과학자 투유유 교수입니다. 투 교수는 중국의 고전의학서에 나오는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공로로 미국과 일본의 과학자들과 함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국 국적자로는 첫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이자 첫 여성 수상자라는 쾌거이기도 했습니다. 투유유 교수는 올해 85살로 1930년 중국 저장성 링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북경대에서 서양의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중의연구원에 배치되면서 동서약 의학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자 마오쩌둥 주석이 치료제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500명의 과학자들을 모았는데 투 교수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4명의 연구원을 이끌게 된 투 교수는 중국의 고전의학서에서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2000개가 넘는 고전 처방에서 380개의 약초 추출물을 뽑아냈고 쥐를 통한 생체 실험으로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이 개똥쑥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신인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신인은 지금까지도 말라리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쓰이면서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투유 교수는 이런 공로로 지난 2011년 국제적인 권위의 의학상인 레스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투 교수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학계는 특히 2000년 넘게 내려온 중국의 고전 의학서를 연구해서 읽어낸 성과란 점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투 교수도 자신의 노벨상 수상으로 중국 전통의학 연구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의 첫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된 투유유 교수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시리아에서의 공습을 시작한 데 이어서요. 이번 주에는 카스피에 있는 군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시리아 내 표적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지상에서도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중화기를 지원하는 등 시리아 아사드군을 옆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시리아군은 이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반군 점령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놓였던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과 다른 지원에 힘입어서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와 하마주 사이에 놓인 그아부평야 주변에서 반군에 대한 격렬한 공세가 있었고 또 전투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여러 반군 조직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중에는 네.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도 있고 또 알카에드와 연결된 급진주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리아 군사 개입 후 이곳을 주변으로 집중적인 공습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지 반정부 활동가들도 러시아의 공습에 이어서 시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고 전했었죠.
네, 시리아 정부도 그러니까 반군에 대한 반격을 선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리아군 참모총장이 이번 주 시리아 국영 TV에 출연해서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밝혔는데요.
네.
러시아의 공격으로 테러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시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테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군이 공격을 시작한 곳은요.
네.
ISIL이 점령한 곳과는 거리가 먼 시리아 북서부입니다.
네.
러시아도 그동안에 이 공습의 목표는 ISIL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등에 따르면 실제 공격에 가해진 곳은 90% 이상 다른 반군 점령지였는데요.
네.
이 시리아 정부 또 러시아는 ISIL을 대표적인 공격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다른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는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반군에 더욱더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이 이미 반군 점령지 중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시리아 국영TV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반군들은 자신들의 반격으로 정부군이 탈환한 지역은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미국과 또 연합군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습에 이어서 이 지상군 병력과 중화기들을 시리아로 보내는 등 이 시리아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징후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에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당초에는 이제 500명 정도의 해군 병력을 시리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네.
이후에 대대급 규모인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다는 거고요. 또 러시아가 시리아로 보낸 중화기에는 최신형 탱크, 대포, 또 미사일, 방공 요격 무기 등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이런 이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해서 거듭 비생산적이고 또 시리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지상군 파병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사이에 이 ISIL이 다른 반군이 차지하고 있던 알레포 일부를 장악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레포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시리아 북서부의 주요 도시고 시리아 제2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일부를 장악하고 있고 외곽은 ISIL이 이제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의 공세로 위축된 틈을 타서 ISIL이 공격을 가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내부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그런 내용을 공개했고요.
네.
ISIL도 선전 배치를 통해서 알레포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ISIL에는 득이 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반군들이 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이것에 막기 위해서 집중시키는 사이에 이 ISIL이 반군의 다른 쪽을 또 공격해서 이 알레포의 중요한 지역을 탈환 점령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반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연합군 또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고요. 구체적으로
네.
이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도 요구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지만
네네.
백악관은 이번 주까지도 현재 고려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까지 이제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상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더욱더 복잡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참여국들은 물론이고 비참여국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이죠.
네.
영어로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줄여서 TPP 이렇게 부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권 12개 나라가 참여했고요. 또 이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국들은 물론이고
네네.
비참여국들도 앞으로 TPP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 TPP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TPP는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참여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없애서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제 함께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제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초기에는 이제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네.
이후에 미국이 참여하고 또 일본도 가입을 선언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요.
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빠져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국 과 일본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는 이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고요.
네.
북중남미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모두 12개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참여국들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모든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네.
이 참가국들 사이에 관세가 사라지면서 상당한 무역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만 이 18,000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까
네.
뭐 전체 12개 나라를 다 보면은 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또 이제 TPP 참가국들 사이에서는요.
네.
보다 엄격한 국제적인 기준을 이제 표준을 따르게 되니까 노동 기준 또 환경 보호 기준 등이 더 강화되고요.
네.
또 반부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참여국 정부들은요. TPP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TPP 협상을 좀 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TPP가 미국 노동자 또 기업에 모두 좋은 일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미국에서도 TPP로 혜택을 보는 품목도 있지만
네네.
반대로 외국에서 이제 상품이 밀려들을 경우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그동안 이미 이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도 이미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외 다른 참여국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본의 경우는 TPP 협상 타결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네.
아베노믹스가 더욱더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이 외국의 값싼 소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농축산물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농가, 또 축산업가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또 이제 이런 농축산업 수출이 많은
네.
호주와 뉴질랜드는 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죠.
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가 또 궁금한데요. 이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말씀하신 대로 수출
네.
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네.
이런 국가들은 이제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미국, 일본 이런 큰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접근이 쉬워질 텐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이 TPP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노동과 환경 등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중국과 한국은 이번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특히 이제 TPP 그동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이 협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중국은 TPP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지역 국가들과 양자간 혹은 또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TPP가 중국 상품의 수출입에
네.
영향은 주겠지만 큰 타격을 입히거나 아니면 중국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거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 출범에선 빠졌지만 가입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한국 경우에는요, 네. 이 정부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네.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을 하면서 TPP 가입 시기를 놓쳤다.
네.
그래서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또 TPP 가입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TPP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가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네.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이 한국의 TPP 가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 이제 중국과 한국 외에 또 태국과 필리핀 정부 등도 이번에 TPP 출범에서 빠졌지만
네.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노벨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에 가장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조금 의외의 수상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언론 등이 예상했던 후보가 아니었죠.
네.
이 튀니지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기구인 국민 4자 대화기구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노벨위원회는 이 단체가 2011년 아랍에봄 혁명 이후에
네.
튀니지의 다원적인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언론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단체는 국제사회에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튀니지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국민 4자 대화기구는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이 튀니지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이 네 개의 시민사회를 크게 아우르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4자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총노조, 또 산업계에서는 튀니지 산업무역 수공업 연맹, 또 시민운동계에서는 튀니지 인권연맹,
네.
또 법조계에서는 튀니지 변호사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튀니지가 민주화 혁명으로 독재자가 물러난 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네.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고 그래서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튀니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뭐 이런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이런 수상자 결정이 나왔을 텐데요.
네네.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혁명을 겪은 나라 중에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시리아는 뭐 앞서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네.
몇 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뭐 4년을 넘었죠.
네.
리비아도 가다피 정권은 끝났지만 국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예멘도 내전 중이고 이집트는 네. 이 민주주의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다시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고 군부가 집권을 했죠.
네.
튀니지도 물론 그동안에 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랍의 봄을 겪은 민주화 혁명을 겪은 나라들 중에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튀니지 국민 4자 대화기구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나요?
네, 튀니지 총노조의 하우신 아바지 사무총장이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 수상은 튀니지의 대단한 기쁨이자 자랑인 동시에 아랍 국가들에게도 희망을 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번 수상은 대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네.
튀니지뿐만 아니라 아랍 주변 여러 나라들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네, 노벨 평화상 수상 기구를 살펴봤는데 다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이라서 여러 네. 분야에서 이제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노벨 문학상은 이제 벨라루스 여류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수상했는데 수상 직후 이제 외신들과의 만남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네.
또 노벨 물리학상은 이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가 수상했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은 아일랜드와 일본, 중국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 일본이 이번에 이 과학 분야에서 두 명의 수상자를 내면서 기초과학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한편 노벨 화학상은 유전자 복구 체계 연구에 공헌한 스웨덴과 미국, 터키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오늘.
In 1911, a military revolt spread around the country and the emperor was overthrown.
양쯔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우창에서 순원을 주축으로 한 혁명파 군인들이 청나라 타도를 목표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신의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튿날 혁명군은 우창과 한커우, 한양의 우한 삼진까지 장악함으로써 혁명의 불길을 지피자 이는 곧 중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한 달 안에 12개 성이 혁명에 가담하자 청나라는 베이징 군벌 위안스카이를 총리로 임명,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곧 혁명군과 타협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듬해 1월 1일 난징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 수립이 선포되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직을 이양합니다. 이로써 청나라의 수년간 이어져온 왕조 지배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1911년 오늘 발생한 신의 혁명은 미완성의 혁명으로 끝이 났지만 대만은 매년 이날을 한족이 300년 동안의 청나라 통치에서 벗어난 날을 기리는 쌍식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1973년 10월 10일 오늘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애그뉴가 불명예 퇴진합니다.
The reason that I have changed my decision to fight this matter is because that I believe it would be
그리스계 이민 2세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스피로 애그뉴는 볼티모어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스피로 애그뉴는 정계의 투신해 볼티모어 군수가 되고 4년 뒤에는 역대 최연소로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968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리처드 닉슨과 함께 나서서 부통령에 당선됩니다. 소수 민족계 이민 2세가 부통령이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피로 애그뉴는 1972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등 승승가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재선의 기쁨은 잠시 워터게이트 사건 심리 중에 뇌물수수와 탈세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애그뉴는 주고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고 1973년 오늘 부통령직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주로 고향인 메릴랜드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96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